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에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신을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0절까지였습니다. 2주간 동안 아프리카 일정을 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짐바브웨 그리고 잠비아 말라이를 다녀왔는데 잠비아는 건축을 하고 있는데 4층 이제 바닥 공구리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라이를 갔더니 예배당 기초를 치기 위해서 이제 철근을 다 깔아놓고 공구리만 치면 되는데 선교사님 마음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행해 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철근을 이제 기초를 치기 위해서 다 엮어놨는데 이제 공구리를 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갈도 쌓아놓고 모래도 쌓아놓고 레미콘 차를 불러서 하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이렇게 섞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가져다 놓고 이제 레미콘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으로 그 예배당을 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라. 이제 어느 날 또 공구리가 쳐지겠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예배당을 짓던 일들이 새록새록 마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암담한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야 공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공사가 중단되는가 보다 여기서 이제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지? 형편을 보면 너무너무 막막한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처럼 일하시고 또 도와주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암담한 순간, 절망적인 그 순간순간을 절망 속에 빠뜨리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절망이라는 형편의 세계에서 소망이라는 세계로 옮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절망과 소망의 세계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절망이라는 세계에서 한 걸음만 소망의 세계로 옮겨놓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는 넘어갈 수 없는 세계가 그 세계더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계셔서 절망 속에 빠져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새 소망의 세계로 우리 마음이 옮겨져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바라보면 지금 내가 절망에서 벗어나 있구나. 조금 전에 분명 절망이 있었는데 그 절망이 어디로 가고 지금 내가 소망 가운데 있지. 그리고 소망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아닌 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도 예수님 한 분 계시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한 분 계시면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문제나 형편을 만나도 주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제 오전에 동대전 교회가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하나 떴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수성에 있을 때 예배당 공사할 때 그때 자주 저한테 전화했던 교회를 떠나서 빗박하는 부인자매 남편이더라. 부부싸움을 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속에,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떠난 몇몇 목회자들 만났다, 통화를 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형제님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정말 신앙을 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회개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된 회개가 오면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형제님이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 돼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다면 회개가 빠졌는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 삶을 살면서라도 정확하게 내 악한 모습이 발견이 돼서 회개가 되었을 때 정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형제님도 마음에 정확한 회개가 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브라더님 모임을 가고 있다거나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종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성령의 인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관한 이야기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한 게 사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기본이지.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논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고 신앙도 하지 않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살 수 있나요? 배워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배우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도자가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종이 교회 안에 종을 세웠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자와 인도자를 세워서 그 종의 인도를 받아서 발걸음 하나를 내딛었는데 신기한 건 그 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것을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데 그게 어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집회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를 가셨는데 미국은 어떻게 집회를 하나 하고 보니까 편지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래서 온 성도들을 모아서 편지 쓰기도 하고 집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닝글로리에서 2만 통 가까이 되는 편지지 편지 봉투를 후원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어느 날 편지 쓰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타임이 걸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 저희들도 미국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왜 미국처럼 해? 미국보다 더 크게 해야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이렇게 잠겼어요. 미국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전에 미국 가셔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기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다.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힘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어요. 품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도록 하셨고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부담을 뛰어넘어서 도전하고 부딪혀서 발을 내딛는 동안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요. 성령의 인도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령이 저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각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다 보면 아멘 하고 화답이 되도록 돼 있고 마음이 이끌려지도록 돼 있고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네 마음이 동요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성령의 인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보면 단어에 매여 있지 그 삶 속에 성령의 인도는 못 보는 사람이다. 그렇죠? 에스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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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걸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강남에 있는데 어떤 자매가 마음에 불신이 가득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전에는 대전에 학생으로 있을 때 목사님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랐던 자매인데 이제는 각 결혼을 했는데 제가 찾아갔는데 얼마나 저를 냉대를 하는지 그건 성령의 인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듣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건 성령의 인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인도자를 말하고 있고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것부터 바꿔야 하겠죠. 성령의 인도를 논하기 전에 그 자매가 제게 이야기했어. 인도자고 에피로예요.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 있잖아요. 성령 인도받고 살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목사님께 보고를 했는데 목사님이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뭘 말하죠? 마음이 낮을 때 겸비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는 마음이 높아지고 나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주장이 더 크니까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니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매절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이 참 좋아요. 인간이 일하는 세계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가 나타나져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제게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내게 그 일을 맡겨달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으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높이면 높임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하는 것이더라. 때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케 한다면 예, 당하겠습니다.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제 음악학교에 평생교육원에 이제 들어온 자매님 남편이 어제 찾아왔어요. 저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그 형제님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감리 일을 했다 카더라. 전에 있던 건물 뜯어낼 때부터 시작해서 이 건물이 막 완공되기까지 다 감리니까 소방 감리 건축 감리를 보는 분이라 가지고 와서 다 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그때 이 건물 바로 앞에 소나무 앞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던 쓰레기더미 보셨겠네요. 봤다 하더라고요. 그 쓰레기더미에서 파묻혀서 쓰레기 정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전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렇습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그 형제님과 마음을 나누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자신이 많이 돌아봐지고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더미에 두시니까 거기 있어야 하더라. 하나님이 두신 그곳이 어디든지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무익한 자로 쓰레와 같은 인생으로 두신다면 거기 있어야 하더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내 주실 때까지 그곳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 스스로 나오면 바로 그 속에 다시 집어넣더라고. 스스로 깨닫고 벗어나면 그건 온전한 해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갇히는 걸 볼 수 있겠더라고.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나를 집어넣으시면서 나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다. 왜? 무너진 터 위에 주님을 세우시며 무너진 터 위에 말씀을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의 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밖에서 내 능력 밖에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3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장 1절 시작.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시글락이 불타면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시글락이 불타면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시글락이 불타면서 그 성이 불사름을 당하게 되면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있다가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잿더미로 변해 있고 처자식을 다 잃어버렸고 함께하던 600명이 다윗을 향하여 한 손에 돌을 들고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며 다윗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핍한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서로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도저히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 사울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고 다윗은 그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이 절망적인 형편에서 똑같이 암담한 형편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형편에 절망적 형편에 빠져서 그 형편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며 정말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자, 사울 왕은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기도 했지만 결국 그 블레셋 전쟁에서 패망을 당하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패망을 당하게 되고 불행해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시글락이 불사름을 당하면서 그 위급한 궁핍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제 먹을 게 다 바닥이 났어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굶주린 여자들이 자기 자식의 삶아 먹기까지 다다르게 되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쌓에 한 세겔 하며 보리 두 쌓에 한 세겔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줄여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주님 배를 채워보려고 굶주림에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성 안에는 길이 없고 성 안에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 이맘때 고운 과로 한 사에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계를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보니까 네 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다. 군대 장관도 아니, 왕도 아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성 안에서 굶주린 배를 채워 보려고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 두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예, 성 밖에 두었어요. 여자들이 자식을 삶아먹고 서로 네 자식 내놔라 그러면서 다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지만 아니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왜 절망 속에서 왜 사마리아 성 안에서만 주림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굶어 죽을 위치가 되는 거지. 네 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아람 군대가 다 이제 떠나가고 아람진에 펼쳐져 있던 수많은 쌓여있는 양식이 누구를 위한 잔치상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잔치상이었다는 아멘.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 그들이 쌓아놓은 양식.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양식을 성 밖에 두셨어요. 어디에? 아람 진에. 아람 군대가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군량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것이더라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취해서 배불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느냐 하면 네 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니까. 누가 그 길 가겠어요? 소망이 없는, 길이 없는 자, 방법이 없는 자. 네 명의 문둥이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진에 가도 죽겠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자 죽으면 죽자 그리고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네 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 명의 문둥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자, 백성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어느새 절망에서 벗어나 있죠? 벗어나져 있죠? 자, 이제 다윗은 절망적인 형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절망적인 형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도 절망의 영향이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소망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형편이 오면 절망에 빠져버려요. 제가 이번에 짐바브웨를 이렇게 갔는데 처음 짐바브웨를 가는 짐바브웨를 거쳐서 잠비아 갔는데 잠비아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정확하게 1년 만에 왔습니다. 벌써 1년이 됐구나. 작년에 잠비아 갔다가 기술 학교가 개강이 되면서 개강 예배를 내가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짐바브웨 가서 CLF 모임을 가졌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 월드캠프 기간 CLF를 통해서 800여 명의 목회자들 66개국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CLF를 참석했어요. 그 CLF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짐바브웨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CLF를 다녀가셨는데 심지어 목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목사님이 다 주관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CLF 홍보하는 일도 그 목사님이 하시고 목회자들 모으는 일도 그 목사님이 하시고 하여튼 다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CLF가 그냥 CLF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손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 3분의 2가 처음 오신 분인데 CLF를 마치고 나서 한 목사님이 자기를 초청해 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당시 이렇게 좋은 단체를 어떻게 만났느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왜 이제 나를 초청했느냐. 그러면서 CLF를 통해서 그분들을 다 얻었어. 저기 한 가운데 있는 저 분이 교단 대표되는 목사. 이틀 뒤에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을 했는데 복음을 딱 듣고 나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신목사님 인도를 받아 살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도시가 많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같이 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형제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족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형제 자매들이 몇 안 되는데 이런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등교육부를 찾아갔는데 고등교육부 차관님 그리고 국장, 부서 담당자들 모여서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다 열었어요.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영상을 보여줬는데 차관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저 영상을 며칠 전에 봤다면 다른 부서 사람들 다 모아놓을 건데 이제야 저 영상을 본 게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기초교육부 차관을 만났는데 그 차관이 서류를 딱 들고 오더니 선교사님 부부 사인이 이제 비자 사인이 안 들어가면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사인을 받아서 비자 연장을 안 하면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 차관님이 비자 연장에 사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 비자를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가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겠죠. 얼마나 한번 들어봐. 비자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애원하고 또 애원해가지고 하루 연장하고 그 또 어떻게든 또 해보려고 하루 또 연장하고 한 세 번을 연장하다가 결국 또 나왔다 그러더라. 선교사님들에게 비자 문제는 막 정말 중요한.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차관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차관이 국회에 들어가야 돼서 여기 국장들을 모아놨으니까 이야기하십시오. 마인드 강연을 쭉 들려줬는데 거기 책임자 되는 국장님 한 분이 표를 하나 내밀어줬어요. 그 표에 숫자가 나와 있었어요. 909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었어요. 제목은 마인드 교육 대상자. 9090년 교장단까지. 거기는 교사 포함된 게 아니고요. 전국의 교육자, 교장 포함한 숫자 9090. 어떻게 됐냐고요? 교육감 두 사람이 한국 월드캠프를 다녀가고 이번에 보고서를 썼어요. 그 보고서를 보고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짐바브웨 가서 하나님이 기초교육부 장관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부 장관도 만나게 하시고 교정청도 다녀오면서 짐바브웨를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 얻었다. 이제 마음껏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만 남았다. 아멘. 예.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어디에도 매일 것 없이 복음만 들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한 일들을 생각하면 막 꿈만 같겠죠. CLF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매일 선교사님 집에 찾아오고 있대요. 한국을 다녀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지금 2, 3년 정도 됐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도 없는 집에서 생활을 했다가 물이 없어서 이웃집에 물 얻으러 다니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빗물 받아서 빨래를 하고 CLF 목회자들이 그 집에 가면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다른 나라 젊은 선교사들도 그곳에 가면 나이 든 선교사님 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나지 않는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진다거든. 한국에 다녀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집에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집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기 지금 배정근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저 목사님인데, 무한가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막 집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CLF에 한번 다녀간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구했는데 집터가 800평이라 그러더라고요. 집 좋더라고요. 짐바브웨 가서 일주일 보내는데 짐바브웨 살면 좋겠더라. 거기서 살까 하다가 어떻게 왔습니다. 잠비아에 갔는데 종교부 장관이 오셨는데 종교부 장관을 초대를 했는데 가족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느냐. 된다 그랬죠. 딸 둘, 남편. 한 가족이 왔는데 식사를 하는데 종교부 장관이, 목사님, 우리 딸들에게 해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이 종교부 장관이 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온 것 같아요. 남편하고 같이.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복음을 쭉 전했는데 너무 잘 듣더라. 그 두 따님에게 한국에 좀 오세요. 그랬더니 한국에 오겠다 하더라고요, 내년에. 여러분,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CLF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신나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같이 로마서 3장 23절밖에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3장 24절 있어요? 있어요? 몰라요? 우리 학생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있어요? 그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난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읽으라 했더니 모니터 보고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라고 했죠? 맞죠? 그렇죠? 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24절이 있습니까? 내 성경 24절이 있는데. 그랬더니 24절이 있다 하더라. 24절이 있다면 23절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24절에서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분들이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23절만 믿었거든.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23절을 믿으실랍니까? 24절을 믿으시렵니까? 이제 24절을 믿으셔야 합니다. 24절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마음을 다 옮기시는 거예요. 이제 24절에서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제 나도 의롭습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손을 어린아이처럼 기뻐한 말라에 갔는데 CLF 모임의 지도자들은 이제 비숍 목사님들은 거기 안 온대요. 왜요? 자기 밑에 있는 목사님들 모이는데 함께 절대 아닌데요. 그래서 호텔에서 따로 20여 명 되는 지도자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 마치고 났는데 한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성경에 영원한 속죄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와 저는 왜 이걸 몰랐지요? 성경이 기록이 됐네요. 저는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전에 비숍 목사님들 이제 비숍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오후 되니까 한 서너 분이 이쪽에 교회에서 하는 CLF 모임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저는 왜 몰랐죠 하는 그 목사님이 둘째 날 거기 와서 오전 오후 계속 참석을 하고 계시다. 저는 막 거기 없는 줄 알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했는데 그 앉아 있었다 하더라고. 맨 앞자리에 옷을 바꿔 입으니까 얼굴을 알 수 있어야지. 아프리카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대요.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 보면 다 똑같대요. 한국 사람은. 제가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목사님들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변합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걸 보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 절망 속에 허덕이고 그냥 슬픔에 젖어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절망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용맹한 자,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블레셋과 전쟁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고 다윗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이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약속을 의지해서 팔을 내딛었을 때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도로 다 찾아왔고 여러분, 이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 형편과 상관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길 바라고 소망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